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안의 복음의 씨를 심고 심령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주의 백성임을 확정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밀히 찾아와 주시고 깨닫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온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이들의 인생을 격려하여 주셔서 좋은 기회와 만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일상이 반복되어도 그 안에 있는 새로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많은 책임을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일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숙한 인격도 주셔서 일이 잘될 뿐만 아니라 칭찬과 인정도 그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과 양로병원에 있는 외로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이 영혼과 육체를 만지셔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고 졸업을 마주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학업이 항상 꿈을 이루는 성공적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졸업한 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셔서 송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라면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꿈이 경제적인 이유로 제한받지 않도록 삶과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비를 구하는 모든 일을 영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오며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재미나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과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슬픈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아시고 넌지시 물으십니다. 아니, 지금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리 슬픈 표정으로 하시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글로 봐라 하는 제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어난 큰 소동을 모르시오? 우리가 기대했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가 돌아가셨고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당장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인용하여 간접적으로 그들을 일깨우시고는 성경에 나온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줄줄이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그냥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더 같이 숙박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조금도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자청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 떡을 뭐 나눠 먹는 순간, 그 떡을 받아든 순간,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 떡을 나눠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누구라고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 때까지 그냥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더 재밌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깜짝 놀라게 하는 장난을 걸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다알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밝혀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지성과 안목이 예수님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믿는 자들이여 하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거듭거듭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이 내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일이 됩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말씀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심지어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데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신데 그분에게 핀잔을 주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조차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노라고까지 소개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 스스로도 그분이 고난을 당하지만 부활하셔서 영광이 받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의 경험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날 수 없다는 상식이 그들이 받은 말씀조차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서 있기에 좀처럼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아래에 떠는 자,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도록 우리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말씀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말씀을 재단하는 것을 그치고 말씀이 도구를 삼아서 내 마음을 기경해 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과 삶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주일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특별히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적어두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터치해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꼭 붙들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나의 믿음과 능력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그 반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밭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지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주워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가 원수마귀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모든 말씀을 가볍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태동되어서 열매 맺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으킬 축복과 역동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바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관심인 상태에 있을 때 금세 그 말씀을 거둬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듣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신을 개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불안에 살지 않습니다. 확신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 앞에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몸담으면서 자신이 점차적으로 복이 커져가고 자기 안에 있는 삶의 길들이 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 말씀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를 오히려 붙들어주시고 유익을 크게 공급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도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 속에서 주시는 마음이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메모하든지 기억하셔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는 그 말씀부터 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인들이 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실한 기도입니다.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하루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을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 중에 땅에 떨어질 것들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기도 안에 생동감 있는 이 역동성이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중언부언하는 메마른 주문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이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였다가 다음 기도에서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을 때 불안을 이기는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거듭거듭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면 미래를 이미 마주한 것처럼 선명한 확신이 내 안에 남아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신나게 됩니다. 성취의 때를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거듭해서 기도해 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되어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과 한층 가까워져서 오히려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발화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마음이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분별한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들이 참 즐거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통에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는 이 경험적 사건이 더욱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저절로 고백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꿈꾸십시다. 3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숙박하려고 들어갔는데 밥도 먹었고 잠잘 일만 남아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멈추어 있을 수 없어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영적인 나태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잠들고 싶은 마음보다 빨리 이 복음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교회를 뒤덮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동이 우리 모임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이 열기는 정말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구하십시다. 주일을 비롯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마음을 높이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 아래서 겸손을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길을 학자같이 알아듣는 그런 겸비하고도 지혜로운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언제나 그 말씀이 역동하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우리를 초대하신 주의 말씀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